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느부갓네살 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느부갓네살 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며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내리고 사바랴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내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단순한 이 진리, 이 순종을 하는 것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이지요. 옳다고 믿었던 진리들, 또 우리가 받은 많은 교육들,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또 세상의 경험들이 때로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거울로 볼 때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한 관계들이 끊어져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광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지요. 이것은 그냥 세상 나라 속에 던져진 크리스천의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고민은 계속 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연약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가 듣지 않았으면 그래서 안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이 최후를 예언하게 된 것이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요. 착고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왜 그렇게 진리를 사수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나는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용기와 결단,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예언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너무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을 빼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가 눈을 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자신의 왕국인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의 죽임당하는 장면, 그 모습이었습니다. 나라의 최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왕실의 고관들에게 이 예언을 받아들이자고 말도 못하고 이 왕실의 고관들과 함께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내가 그냥 놀고만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왕이라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이 워킹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또 유다 왕국은 그렇게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망해가는 이 왕국에 이 왕으로서 무언가 해보려는 이 열심과 시도가 그렇게 잘못이었을까요? 왕실 고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구해보기 위해서 나라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는 이 노력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왕으로서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돌이 사람의 시선으로 이 시드기야의 노력은 이 바벨론 제국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의리가 있고 더 나은 방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는 오늘 예레미야 39장과 함께 52장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예레미야 5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굉장히 씁쓸한 그런 뉴스와도 같은 그 옛날 뉴스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가장 먼저 공격한 것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모든 고관들의 집과 이 담벼락까지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건물들을 불사르고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살육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정말 잃어버린 것은 두 번째, 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같은 이 재난의 때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넘어지고 또 함락되고 또 바뀌게 되지만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는 이 사람을 잃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더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제 아무리 완벽한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에 대한 허망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최상의 조건과 전략으로 살려고 몸부림 쳐봤자 그들의 최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없었던 것,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재난의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그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예루살렘의 함락, 또 왕국의 몰락은 다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앙을 마주하며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무언가를 자꾸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삶의 최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은 오늘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도 유다의 몰락을 경험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잘 울었지요. 늘 매맞고 또 감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렵고 지켜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왕국의 절대 권력자들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에 대한 이 견고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입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속에서도 결국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믿음의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믿음의 순종이 흔들렸던 첫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흔들렸던 유다의 왕과 고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하고 함락되었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정절, 절개, 이러면 정절이란 말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본문이 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얻게 되지요. 바벨론의 왕은 마치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대변해서 호의적인 예언을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선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포로로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의 자유인으로 남게 하지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바벨론의 선대였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임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유대 땅의 예레미야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땅에 남은 자들은 이 가난한 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마 그들에게 토지를 주어도 경작할 능력이 없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애국심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밥 먹기도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다시 살릴 능력이 없어 보였는지 그냥 그들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층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눈에 또이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거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명,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은 이 외국인이 나오죠. 이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 아니고 구스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근거를 아주 간단하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너는 다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할 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함락되었어도 절대로 정복당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마음까지도 사단에게 내어주고 세상에 정복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아니었던 것 같은 이 구스 사람, 보이는 예루살렘의 무너짐 속에서도 아,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도 별거 없군.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무너짐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깊숙이 그에게 자리 잡혀 있고 믿음이 싹 텄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압박이 우리에게 그렇게 과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를 도왔던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아,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해서 하는 그런 긍휼함이나 또 예레미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에벤멜렉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느니라. 네가 나를 믿었느니라. 마치 하박국의 고백처럼 또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재앙의 날에 가장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는 말씀, 그 전에 우리의 중심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혀야 하는 마음,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흔한 단어, 이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 너 믿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한테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내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을 그냥 살아남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국가는 없어져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항상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거, 이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다수의 어정쩡하게, 아니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워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소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굳게 선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어떤 인간의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만 믿음 믿는다 하였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